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정규 방송을,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580kHz로 2회에 걸쳐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15,42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10시에 15,67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10월 24일 일요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신명기 9장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1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내용이다. 사실 신명기의 대부분은 이미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회복시키는 내용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흉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이다. 신명기 10장 1에서 11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그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재확인하고 계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모세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땅에 던져 깨뜨렸는데 이 행동은 깨어진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는 돌비를 내던졌다. 그러자 그것은 백성들의 목전에서 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세우신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것을 나타냈다. 부조화 선지자 320.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오라 명령하시고 처음 판에 쓴 말을 그 판에 다시 쓰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으며 그들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준다. 신명기 10장 14에서 16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사용하신 이미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문에는 포피, 마음, 목과 같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분명하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표징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실한 사랑이 포함된 마음을 원하셨다. 곧은 목에 대한 이미지는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준다. 이곳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충성을 멈추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재확인하시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묵상. 야고보서 4장 8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적용. 하나님께서 그대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모든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가 그분의 은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시대 소망 407.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찬양의 숲에서 곽진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말씀하시길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오는 여행이라도 짐을 챙기자면 가져가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양식이나 돈, 여벌옷마저 챙기지 말라는 명령은 내가 그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명령들, 그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Oh.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누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다윗을 부추겼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문제는 성경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무엘서와 역대기가 약간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사는 모두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다르게 또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같은 사건을 상충되게 묘사하는 전형적인 본보기로 이 본문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의하면 다윗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한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왜 역대기의 기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 이스라엘의 인구를 개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는가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만일 사탄이 그랬다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인가? 라는 등의 질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본디 악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던 기간의 그 초기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헤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2절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랑생활 거의 끝쯤에 민수기 26장 2절을 보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이스라엘의 무장된 군사의 총수가 40년 전의 수보다 줄어들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구조사는 정복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도 유용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으로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인구조사가 실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본뜻이 무엇일까요?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구조사 자체에 잘못이 없었다면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을 때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가혹한 징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역대상 21장 14절에 따르면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 이스라엘에 온역이 내려 무려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 쉬워 보이지 않지만 이 대답을 하려면 더 넓은 문맥인 역대상 21장 바로 앞에 있는 몇 장들을 살펴보면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21장 앞에 있는 18장에서 20장까지를 살펴보면요, 대적을 물리친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여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랍 족속 등을 물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성공으로 우쭐해져 자기가 보기에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더 증강하여 더욱더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는 인구조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군대장관 요압은 아마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다윗의 그런 일이 현명하지 못한 조치임을 깨닫고 다윗에게 만류하려고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압의 입술을 통해 다윗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셨는데도 다윗 왕은 그 야망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쾌히 여겨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설명은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747쪽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 나라가 커지는 데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여겼으나 그들도 그처럼 군복무를 크게 확대시키는 다윗의 계획에는 찬성하지 아니하였다. 계획된 병적 등록은 많은 불만을 일으켰고 따라서 이전에 계수에 동원했던 제사장과 장관들 대신에 군대 장교들을 고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 일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신정의 원칙에 배치되었다. 지금까지 자신을 무법한 자처럼 나타낸 요압까지도 항의했던 것이다. 요압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라고 말했다.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계수가 다 끝나기 전에 다윗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양십의 가책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명백히 죄를 지었다고 말했고 또 그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죄를 깨달았습니다. 악한 동기로 말미암아 그가 인구조사를 한 것이 명백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한 인구조사는 전혀 다른 동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 엘렌 화이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외국 민족들 중에 그의 정복을 확대할 목적으로 군대를 증강시키고자 결심하였다. 정령에 따른 모든 사람에게 군복무를 요구하기로 작정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왕이 이 일을 한 것은 교만과 야심 때문이었다. 백성을 개수함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나라가 약화했던 것과 그의 치세 아래 나라가 강하고 번성한 것 사이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었다. 이 일은 이미 왕과 백성 양편이 다 지나치게 자신들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더욱더 조장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라고 말한다. 다윗의 치세하에서 이스라엘이 번영한 것은 왕의 능력이나 그 군사력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기인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인근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군대라는 인상을 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란 것은 말을 늘리거나 군사를 늘려 양성하거나 증강시켜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와 사랑과 능력을 온 만방에 퍼뜨려야 할 사명을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런 잘못된 야망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사랑과 그의 능력을 가리는 그런 동기에서 나온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윗을 과연 부축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격동시키는가? 역대상 21장은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사무엘라 24장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인구조사를 일으킨 장본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세상 역사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허용적인 의지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신학적인 용어죠.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따르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기에 만일 그분이 어떤 일을 허용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행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허용하도록 하신 사실은 무엇이든 그분이 그 사건을 일으키도록 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괴롭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여 파괴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아서 이스라엘을 침입하여 이스라엘을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또 바벨론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부추겨서 바벨론이 그런 파괴적인 일 또 무자비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추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사탄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분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도록 허용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렇게 한 것처럼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강팍이 된 그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강팍해 했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바로가 자신을 강팍해 했다고도 번갈아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바로가 자신 스스로를 강팍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막지 않고 허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결국 강팍해 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사울이 실패할 것을 아셨지만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도록 요청하고 또 요청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도 그분이 직접 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피조물의 자유지와의 어떤 민감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일이 그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복음서가 말한 것처럼 참새 한 마리라도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것도 그분이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모든 책임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런 일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억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라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이 평행기사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기로 선택했다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분의 백성의 대적인 사탄은 인구를 조사하도록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데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도록 허용하셨고 다윗이 자신의 야망을 따라가도록 허용하셨다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 셋 사이에 다윗과 사탄과 하나님 이 세 분 사이에 있는 긴장관계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피조물의 자유의지의 관계를 여기서 다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먼저 기록된 사무엘라 기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 곧 하나님의 허용 의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더 후에 기록된 역대기 기자는 구체적으로 다윗을 격동시켜 그런 부정적인 일을 하도록 한 장본인이 사탄임을 밝혀준 것입니다. 따라서 사복음서가 서로를 보완하는 것처럼 이위의 두 성경구절은 더 넓은 문맥에 비춰보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다른 각도에서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두 기사 모두 맞습니다. 그분은 사탄에게 자유를 주어 다윗을 격동하여 죄에 빠지도록 했고 그분은 또한 다윗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어 그가 죄를 짓기로 선택하도록 허용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기자는. 그러나 역대 기자는 또 구체적으로 사탄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격동시키거나 사주하여 악이나 죄를 저지도록 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 악을 선택하도록 그리고 선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사건 위에서 이 모든 문제를 가장 공정하고 또 자비로운 입장에서 해결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선악 간에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악을 처리하시고 그분의 우주적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선교 사업. 지금은 선행에 부유하여 다가올 시대를 위해 스스로 훌륭한 기초를 쌓음으로 영생을 붙잡아야 할 때이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구원받은 한 영혼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접촉하는 이들의 영혼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될수록 우리의 책임도 커진다.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형제 관계 가운데 있으며 우리 동료 인간들의 복리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상실할 만한 시간이 한순간도 없다. 우리가 이 일에 부주의하게 행했다면 지금이야말로 영혼들의 피를 우리의 옷에서 발견하는 일이 없도록 열성을 다해 시간을 아껴야 할 결정적인 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 동료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는 일로부터 면제된 이는 없다. 편견을 극복하는 일은 힘들 것이며 불신자들에게 그들을 도우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확신시키는 일은 호감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오직 우리의 노력을 이해하고 반응을 보일 자들만을 위해서 일하라, 혹은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감사할 자에게만 유익을 끼치라고 명령한 계율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11장 6절. 우리에게는 너무 믿음이 적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 아무라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신을 낮추신 것을 인해 감사드려야 한다. 어떤 것에 관해 믿음으로 열렬하게 드린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돌아올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똑같이 오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혹 우리가 고안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크게 필요로 되는 때에 이르러 올 것이다. 그러나 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신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은 자신의 재간을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경험이 부족하여 이미 사업에 대해 오랫동안 경험하고 품성에 관해 연구할 기회를 가졌던 이들에게서 지혜를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목회하는 형제들이 교회들 중에서 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국에 전파하며 우리의 선교적 노력을 가능한 한 널리 펼쳐 각처에서 새로운 무리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새로운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사명의 막중함을 부각시켜야 한다. 유능한 인물들이 진리 안으로 돌이킬 때 그들은 일꾼들에게 저들의 축 처진 믿음을 살려야 한다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들은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받아야 한다. 교회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격려하는 일을 외국으로부터 오는 일꾼들에게 의존하는 한 그들은 스스로 강하게 될 수 없다. 그들은 저들의 개인적인 노력에 비례해서 그 힘이 증진될 것임을 배워야 한다. 선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신약 성경의 계획을 좀 더 가까이 따르게 될수록 기울인 노력마다 더욱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는 조심과 염려와 극기로 진리의 씨앗을 뿌리신 우리의 신령한 교사처럼 일해야 한다. 만일 선을 행하되 피곤에 빠지지 않고 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 그분의 생애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는 생애였다. 우리는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생명의 싹이 트도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 소중한 씨앗이 당분간 잠자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을 깨우치고 뿌려진 씨앗은 살아나서 땅 위로 솟아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와 하늘 천사들의 동역자가 되어 그 동료 인간들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업에 뛰어들어 이기심 없이 열성을 다해 끈질기게 일할 선교사가 크게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 목사들은 나태와 교만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것들은 우리의 반대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진리와 강력한 논증이 우리에게 있다는 의식을 가질 때 자라나기 쉽다. 우리가 취급하는 진리가 흑암의 권세의 요새를 무너뜨릴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개인적인 경건, 심령의 순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등한히 하게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들에게는 자기가 부유하며 재물이 많다고 느끼지만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자질들이 부족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비참하고 벌거벗었는지 모른다. 그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영적인 교만이 경건의 필수 요소들을 좀먹는다. 겸손을 유지하려면 영혼의 모든 비밀을 읽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또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료들이 우리를 안다면 그들 목전에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지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를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우리의 교만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 의사들은 신체적인 운동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 유용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며 그들이 다른 이들의 호의에 의존하고 있는 곳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자기를 거들어주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복음으로 수고하는 일에 대해 최대한의 존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저들을 위해서 행하고자 큰 불평까지 감수하는 이들의 부담들을 덜어주어야 한다. 우리 목사들 중 어떤 이들이 건강이 나쁜 이유는 유용한 노동을 통한 신체적인 활동을 등한히한 결과이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